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3장 말씀 보겠는데요. 22절에서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마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태어난 중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죠.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과 사실 6개월 차이거든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뭐 우리를 식으로 하면 형이죠. 또 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제자들이 사실은 뭐 워낙 세례 요한이 알려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훨씬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요한이 있는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리 많이 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한테 가서 선생님 지금 큰일 났다. 선생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간다. 원래 여기 와서 세례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서 저렇게 세례를 받으니 이거 그냥 내버려 둬서 되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시기심을 부추긴 이 제자들이야말로 본인들이 어떤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시달렸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안 나타났을 때는 자기 스승이 당대 제1인자일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리 가면 조금 자기들이 불쾌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스승을 비교하다가 이 제자들은 아마 불행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해 정리가 안 되면은 이 정말 참 비참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아까 그 바이올린 음악을 들었으니까 얘기지만 우리 가셨나? 그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그 궁정 악장 살리에리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 왕가에서 아주 그냥 대접받고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예요. 그런데 모차르트라는 천재 음악가가 딱 나타나면서 단 한 번도 악보를 고치지 않고 작곡하는 걸 보고는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설이 있어요. 뭐 확인이 안 된 얘기지만. 그 후에 자기 음악은 완전히 망가지고 만 거죠. 참 그만큼 이 시기심이라는 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2부 설교 끝내고 나서 누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한 나라가 한순간에 망가진 얘기예요. 그 보니까 뭐 짧은 그 이 뭐 쇼츠인데 거기 부탄이 요새는 행복지수 1위가 아니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2011년에 조사했을 때는 행복지수 1위였답니다. 81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죠.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인구 81만 명에 의사가 180명인가 그랬대요. 정말 참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97%가 나 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답했대요. 8년 뒤에 2019년에 조사를 했는데 95위로 추락을 했어요. 이유는 뭐 인터넷과 SNS죠. 뭐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한순간에 나라가 8년 만에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그냥 불행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한국이 대단한 선진국이라는 걸 모르고 산대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교를 하는지. 세상에서 보면 한국이어서 꿈의 한국인데 우리는 안에서 그냥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가득하고 뭐 정치는 하루가 멀다고 맨날 뭐 원수 대적 싸우듯이 싸우고 아 이게 뭐 게다가 또 이게 공기까지도 안 좋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슬쩍 부추겼는데 사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시기심을 누군가에게 전가한 거죠. 그것도 스승한테 시기심을 부추겼더니 뭐 세례 요한이 꿈쩍하겠어요. 예.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뭐 자기 자신을 규정한 분인데 예. 그랬더니 이제 이분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 그런 불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이게 광야로 내모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다. 그러면은 쫓겨다니면서도 적어도 사울 왕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살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평가를 받은 거죠. 자, 그렇게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던 사람들이 그리 가는 거다. 세례받겠다고 여기 오나 저기 가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일이다. 그러니 그걸 뭐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출석하다가 저 교회 출석하는 거나 저 교회 출석하다가 일이 오는 거나 우리가 전부 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오가오가 뭐가 그렇게 시끄럽냐는 말이에요. 그 좀 옮겼다고 뭐 그렇게 뭐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아, 갔나 보다. 잘 갔네. 그러면 되지. 그리고 나서 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신랑이 혼인예식을 치르는데 신랑 친구들이 이제 신부를 데려다가 인도하는 거예요. 들러리 하는 게 이게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를 했어요. 우리는 뭐 들러리가 뭐 신부 친구도 하고 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지만 그전에는 신랑 친구가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 친구가 신부를 이렇게 슬쩍 빼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들러리 세울 때 조심해서 세워야 되겠죠. 근데 대개는 친한 친구를 세웠기 때문에 친한 친구는 결혼은 자기 친구가 하고 신부를 친구한테 데려두지만 그 혼인 예식이 마치 내 혼인보다도 더 기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게 친구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혼인 관계 비유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혼인관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정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누군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내일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밤새 찾아서 헤매다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에 기쁨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골프에 빠져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노름에 빠져있기도 하고 술에 빠져있기도 하고 뭐 성에 빠져있기도 하고 다 자기를 쾌락적으로 즐겁게 하다가 다 중독 걸린 거 아니에요. 성공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관심이 전부니까. 그거 뭐 잘 되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는 게 2층 살다가 4층 사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뭐 잘 되는 거예요? 다리만 힘들지.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렇게 뭐 높이 올라가는 게 뭐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높이 올라간 것 뿐이에요. 직함이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교를 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의 클라이맥스예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나는 잘못돼도 괜찮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된다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다가 우리가 이런 앞이 안 보이는 세상, 숨도 못 쉬는 세상,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세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새로운 인류를 누가 말하는 새로운 인류. 사도 바울은 그냥 New Creation, 새로운 인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남이 잘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잘 돼야 기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기쁘고 교회도 내 교회가 잘 돼야 기쁘지 남의 교회에 무슨 남이 뭐 잘 되는 건 하나도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투하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형제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이 더 잘 되면 더 기쁜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예? 형제도 사이가 정말 좋으면 형이 잘 되건 동생이 잘 되건 잘 되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형제지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예수를 믿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원래 정확한 뜻은 그는 더 커져야 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되겠다 이게 원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은 뭐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렇게 대비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는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극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그런 낮아지는 대로 오셔서 우리를 높은 대로 데려가고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은 이 땅에 낮아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나보다도 더 낮은 것처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돕는 게 우리 일생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고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기쁨이 앞으로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제자들한테 하고. 예? 이 기쁨. 요한복음 17장 13절이에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나는 처참하게 죽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에 들리울 때 마치 모세가 구리 못뱀을 장대에 달아서 들어 올렸을 때 그 들어 올려진 구리 못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듯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뭔데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기쁨, 나는 죽고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이렇게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들은 어디, 사도 이게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됐으며 또한 사도들은 또 어디? 사도들은 뭐 예수님이 그냥 잡혀간다니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닭 울기 전에 세 번씩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 그랬던 사람들이 뭐 예.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그냥 뭐 성령 세례받고 나더니 그냥 뭐 담대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갔어요, 감옥에. 그런데 웬일인지 감옥 문이 열려서 또 나와서 바로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또 붙들렸어요. 가서 또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는 매를 맞고 나서 풀려났어요. 그것도 가말리엘 그 이 교법사가 변호를 잘 해줘가지고 풀려난 거죠. 그러고는 지금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맞은 게 너무 기뻐서 지금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공회에 가서 붙들려서 맞았는데 매를 맞았는데 아 우리가 매를 맞는 건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일이다. 예수 믿다가는 맞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뭐 오늘날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서 말이지 막 애를 먹이고 그냥 또 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책이 빌립보서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번도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법이 없어요. 에? 아니 감옥에 들어가면 되게 기도 제목, 기도 부탁이 빨리 석방되게 해주소서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들어왔는데 더욱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독교.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놓으면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 될 것이고 종교인들은 다 그냥 복 비는 거죠. 뭐 복 달라, 이 복 달라, 저 복 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유명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바울이 변해서,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 뭐 예수님 정도 되면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하겠냐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막 잘 되면 그냥 마음이 다 어려운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아 그분은 잘 당연히 잘 돼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못 돼도 관계없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세상 나라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정말 저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되나 참 그래요. 뭐 남의 교회 걱정할 것도 없고 이 교회라도 좀 주님이 정말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금식해 가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연말 연시에 뭐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품고 뭐 갑자기 주가가 두 배 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트코인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올해는 꼭 제가 뭐 고시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봐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뭐 그런 시험 치면 뭐 그리스도인들만 합격하나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그건 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것, 가족 잘되게 해달라는 것, 뭐 자식 잘되게 해달라는 것, 그런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뭐 종교가 없어도 그런 기도는 무심코에 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정말로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아니 나를 힘들게 하지 마. 저분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내 편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 내 목숨 데려가더라도 저분 구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제가 정말 지금은 믿음이 좀 떨어졌는데 예수 갓 믿고 나서 믿음이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순수하고.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기도를 했어요. 나는 진짜 안 돼도 되고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나는 그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는데 그 자리가 뭐합니까? 그 자리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하나밖에 없어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나는 안 되고 그분 됐어요. 뭐 내가 안 될 뭐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됐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여러분 제 자리에서는 갈 수 없는 소위 자회사 사장 자리를 가게 됐다고요. 아무도 부국장급에서 안 갔습니다. 임원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또 국장급에서 자회사 사장을 나가는데 저는 부국장인데 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까짓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만은 어쨌건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걸 기특하게 보시고 너는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갔구만. 네. 그래서 그렇게 사장 보내준 자리 제가 2년 하고 맘만 보고 그냥 관둔 거예요. 그 뭐 더 오래 있을 것도 없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게 없어요. 네. 저는 뭐 요새 제일 큰 고민이 하여튼 저 이게 뭐 시진핑 푸틴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게 지금 고민이 돼서 좀 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데려가라고 기도했다가 지금 저도 헷갈려요. 하루는 데려가라고 했다가 하루는 또 기사 보면 또 열받아가지고 또 주님 데려가세요. 언제까지 피를 찾으시겠냐 또 이런 기도가 나오고. 북녘당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돈은 많아가지고 그냥 달러를 그렇게 저렇게 바르고 다니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여튼 주님이 가르쳐준 거는 우리가 먼데기도 돼야 되지만 가까이서 있는 사람 하나가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연초에 2023년 연초에 다 뭐 세례 기도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런 기도 뭐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기도 좀 그냥 잠깐 젖혀놓고 정말 한 영혼을 품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 사람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서록 잘못되더라도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 백성들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제가 아는 한 성도는 정말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암 선고를 딱 받고 말기암으로 막 급속히 악화가 되자 주님 저를 데려가시고 저 형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형제는 데려가고 본인만 암이 걸려서 더 열받았긴 열받았는데 모르죠.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얼마나 격이 높은지 이 기쁨 때문에 점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뭐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뭐 아무리 뭐 강남 바닥을 다니면서 뭐 이리저리 기웃해도 그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지지 뭐 그게 썩 좋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도 구원에 이르게 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제가 어린애 키울 때 애가 돈을 그 동전 같은 거 이런 막 이렇게 저금을 해가지고 뭐 그것도 교회 앞에 있던 한 게 좀 구걸하는 사람한테 아니 5천 원을 턱 주는 거예요. 죄가 왜 저러나. 근데도 너무 신통하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어느새 이렇게 자랐지?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믿음이 자랐지?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얘기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담고 새겨야 할 말이에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더 증대되어야, 크게 되어야 되고 나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가장 크신 분이 계신데 내가 뭐 작아지면 어떻고 낮아지면 어떻고 어때요? 나하고 함께 계신 분이 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뭐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어야 되고 진정한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정말 이 세상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말 이 교회가 소망이다 하는 이유를 세상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누구를 놓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 세 사람을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연말까지 기도를 계속하시면 진심으로 계속하시면 셋 다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작은 통독반 소그룹에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의자 방석에다가 이름을 딱 이렇게 얹어놓고 기도를 하더만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이렇게 했더니 석 달 만에 그 방석에 앉는 사람 있고 9개월 만에 앉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뭐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영혼이 돌아온 거죠. 저는 올해 베이직 교회는 더 낮아지고 정말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이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더 작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나는 점점 작아짐으로써 내 안에 주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작아졌더니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의 쉴 곳조차 없는 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점점 작아졌더니 내 안에 쉴 곳이 생겨서 주님만 쉬실 뿐만 아니라 나도 안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정말 찬양을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었는데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가기보다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나는 내 입장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걱정하고 나보다도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두 높은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베이직교회가 각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단 두세 사람이라도 가슴에 품고 돌아올 수 없는 정말 겉보기에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격이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품격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안 목사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질문들은 이제 말씀처럼 내가 사는 데서 일하는 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졌는데 낮아지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우선 아니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해서 그래도 이제 몇 개 좀 한두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기도를 하고 첫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상사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고 후배가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저에게 일이 많아졌고 두 명이 해야 되는 일을 나중에 저 혼자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상사의 잘못도 내 잘못, 후배의 잘못도 내 잘못이 되었고 3년간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결국 직장을 나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나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아지다가 아예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조금 더 있습니다. 다른 분인데요. 건강이 나빠져 직장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장이라 믿었던 이번 직장마저 지금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커짐을 위해 손해보는 삶이 시력 등 건강을 잃어가는 삶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손해까지 주님이 원하실까요? 하나 더 읽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더 읽으시죠, 뭐.
아, 예. 그러면 오늘 확실히 그냥 7개월 전에 이직을 했는데 입사하고 보니 퇴사한 직원들이 실수한 것들이 많았고 그에 대한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면서도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은 책임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일상에도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나 기쁨이 없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 또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세 분 다 뭐 공통적인 증상이 있다면은 이게 뭐랄까 탈진이죠. 번아웃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그리고 지식으로 인한 도덕적 윤리적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배운 성경적 지식이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겠지 하는 것은 일종의 그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얘기해요. 마치 뭐 내가 뭐 메시아나 된 것처럼 그렇게 남들한테 비치는 걸 원한다면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점점 기쁨이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뭐 빈손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크리스천들이 내가 잘함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또 다른 인정욕구가 그게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야지, 나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는 이런 도식은 굉장히 위험한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인정욕구요,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죄인들의 욕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죄인들은 뭐 다른 또 거친 사람들은 거칠게 삶으로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손대면 손해볼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냄으로써 본인의 이게 아성을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어줍지 않게 오픈하다가 밀려오는데 그냥 뱉기 들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직장에서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바둑의 격언 가운데 그 뭐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살고 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괜히 거듭나지 않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익숙한 교회 문화를 가지고 또 교회 교인들의 행태를 가지고 밖에서 살다가는 얼마 못 버티고 저렇게 탈진하는 거죠. 3년씩 버티는 것도 기적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뭐 그리스도인 티 안 내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게 문제예요. 일을 내가 많이 맡을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이지 무슨 책임을 많이 맡고 일을 많이 하는 일의 능력을 검증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잘 풀리면 일은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예, 왜 내가 맡기만 해야 됩니까? 나도 안 되는 일 있으면 좀 도와줄래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건 나는 부탁 못해요. 남의 부탁은 다 들어줘요. 그러면 뭐 언젠가는 그 번아웃 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 목사님, 우리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관리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요. 네.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내 진심을 알게 되면은 나한테 대한 호의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신앙이 주는 힘이에요. 내 안에 먼저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을 다해서 야 진짜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안 된 거 있으면 아 진짜 이게 뭐 안 됐네요. 제가 뭐 커피라도 한 잔 살까요? 그렇게 뭐 일과 다른 제스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시그널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계가 풀리면 일은 따라오게 되는데 일을 먼저 내세우면은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직장에서 이렇게 참 그 신뢰가 되고 친구처럼 네. 지내는 그 뭐랄까 부하 직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뭐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노를 분명히 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힘듭니다. 그러면 그분의 노는 왜 노인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는 거는 우리가 혹시 내가 거절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봐 혹은 멀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네, 돼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지금 20대나 뭐 MZ세대라고 하는 쪽은 의사 표현이 분명하죠. 뭐 그런데 오히려 뭐 조금 더 그 윗세대랄까요? 조금 더 그런 세대들은 자기 의견 피력이 모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죠. 요새 뭐 재택근무 허락 안 하면 난 아예 안 가겠다. 네. 뭐 이런 의사가 분명하거든요. 아,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쓸데없이 술잔 돌린다. 왜 술잔 돌려요? 안 받는데 요새 안 가는데 뭐 그만. 그날로 그 다음 날로 그만인데. 그래서 그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배려가 깊어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아, 어차피 지금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문화인데 본인만 소통에서 빠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확히 왜 해야 되고 왜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통을 안 하니까 본인이 그냥 십자가를 이게 지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지 무슨 일을 다 떠받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 시력이 나빠지신다는 분은 진짜 일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는 건지 꼭 안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의사는 무조건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가 좀.
아니 안과에 가봐야 돼요. 원인인데. 아 근데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분 좀 얄밉긴 한데 목사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일도 별로 없는데 월급은 또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니까 좋은 건데 저는 참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그만두는 게 많은 건지 어렵습니다. 유유.
근데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일본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 위기에 참 어려워서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임원 한 분이 자진적으로 사표를 들고 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밑에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먼저 나가겠는데 회사가 좋아지면 다시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일본인한테 너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참 저도 얘기 들으면서 야, 참 무시 못할 참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죠. 뭐 자기가 정말로 기도해 보니까 이건 마땅치 않다. 내가 이런 일하고 이런 월급 받는다는 게 뭐 마땅치 않다. 그래서 기도해 보고 저는 제 일에 비해서 너무 월급이 많아서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사장이 그냥 감동해 가지고 바로 임원으로 시킬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일을 세 배 주면
그러나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아 나는 진짜 이거 나 월급이 너무 많다 하면은 내가 좀 감동을 해서 이런 저런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 다른 창의적인 생각도 내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보고 본인이 마치 CEO가 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정말 좀 죄송한 편이지만 밥값을 좀 하면 아 이분이 정말 참 훌륭한 사원이다. 이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뭐 임원까지 갈 건지 나중에 뭐 CEO가 될 건지를 다 정해진다고 할 정도로 다 보이거든요. 태도가 그 태도가 다 보이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뭐 받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회사가 오래 가겠나? 이런 회사 오래 가기는 어렵겠죠.
제가 답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회사가 좀 좋은 회사로 오래 가기 위해서는 네. 예, 월급을 많이 주는 사장님이 제너러스하고 좋지만 네. 조금 더 일을 타이트하게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찾으면 일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아주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 참 하여튼 솔직한 분들 많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친형인 에서를 쇠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복에 집착하며 흥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파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빚도 못 버는 2인자가 아닌 야곱처럼 흥한 자,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야곱처럼 보기를 쟁취하려는 건 잘못된 건가요? 헷갈립니다.
아니 이게 야곱은 원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큰 자가 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리브가하고 둘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근데 여러분 야곱이 쟁취하고자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잘 안 씁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저는 야곱이 뭐 1인자가 됐다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야곱은 여러분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이후에 그 정말 쭉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무리해서 뭔가를 커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뭐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계속해서 본인이 본인 자신을 키우고자 하는 헛된 야망과 노력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련은 자초한 고난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30살 돼가지고 이제 뭐 애굽에 이제 야곱 저기 저 아들 요셉 살았다고 가서 파라오를 처음 보자 말자 그렇죠. 내 인생 나그네 길 인생이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내 산 거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험악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성숙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야곱은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른 삶이라고요.
목사님 그러고 보면 이렇게 그가 그렇게 그 막 저 삼촌 집에서 이렇게 부를 일구었다가 네. 결국은 야복과 강가에서 다 보내놓고
뭐 형한테 다 주고 말이죠. 네,
혼자 남아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네.
그거 뭐 형 장작권 그 뭐 되지도 않은 장작권 샀다가 얼마나 다 또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야곱. 근데 하나님 야곱 스토리는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축복하신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듣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도 또 열두 아들 낳고 다 또 해요. 에서도 큰 지파를 이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째째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릇을 넓혀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아멘입니다. 저는 야곱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인생이 참 그렇게 뭐 이게 훔치는 자, 거짓말하는, 속이는 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를 늘 기억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거라고 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
그리고, 예. 뭐.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예. 우리는 뭐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정도면 됐지 뭐 야곱까지 끼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랑이란 뭐냐면은 수치를 겪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를 겪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수치를 겪은 일이 없다 그러면 사랑 안 한 건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치를 많이 겪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못 참아서 이혼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야곱 얘기를 통해서 나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부끄러움을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겪는 부끄러움도 내가 능히 내가 품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아멘. 예. 목사님,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를 20년 넘게 가족들로만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모부시래요. 무별 예배 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고모부 설교는 항상 정치, 헌금, 가족들을 혼내는 개인 이야기로 도저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앉아 고통당하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고모부를 변화시켜야 하는지, 저희가 떠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제 참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딱딱해지는데 여러분 교회 간판 닮은 교회입니까? 저는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좀 더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해요. 뭐 건물이 번듯하면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분은 고모부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괴로움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 안 하고 성경대로 설교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정치 집단이 되는 것이고, 무슨 뭐랄까 기업 집단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교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설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설교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설교만 의존해가지고 그냥 이건 그냥 건성으로 들고 다녀가지고서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에 판판이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본인이 좀 올해는 작심하고 성경을 몇 번이라도 읽으면서,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고모부님이, 고모부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강단에서 말씀만 좀 제대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예화가 뭐 정치가 사라지고 신문이 사라지고, 예,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설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설교자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떠나는 것도 뭐 해결책은 되겠지만, 그러나 기왕 그렇게 사랑해서 가족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었으면은 그 교회가 서는 길은 무슨 건물 짓고 뭐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데려와도 그 설교를 두고 누가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바뀌도록 기도할 책임이 누가 기도해요? 이 세상에 아는 분 딱 한 분 그분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란 말, 하나님이 너 기도하라고.
목사님 이 질문이 어떨까 싶긴 한데, 목사가 되면 꼭 설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뭐 목사 지금 그래서 기관 사역하는 목사도 많고 꼭 설교자로 안 세워진 목사도 많아요. 무슨 뭐 다른 사역들 하면서. 그런데 예. 이제 그럼 과연 목사는 왜 했나 이런 거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을 핵심적으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중에 preaching이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안 전하려면 목사 안수 안 받으면 되는데, 복음은 안 전하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문제고 받는 본인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가 되면 되게 이제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간다, 끝까지 간다고 말하는데 그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목사만 들컥대면 큰 문제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설교가 되건 안 되건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채널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소리 하면 진짜 뭐 사람 100사람을 불러놔도 소용이 없어요.
한편은 또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뭐 특별히 뭐 하다기보다도 그게 뭐 설교의 은사나 뭐 가르치는 은사나 구제나 권면이나 치유나 뭐 방언이나 다 은사의 하나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편은 그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나는 그 설교를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 권리. 근데 그만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준비나 그 참 헌신 이런 것들이
어떤 분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어떤 교회는 성도들한테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기도 해요. 1년에 한 편씩 준비를 시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게 본인이 설교가 좀 약하니까 좀 행정 쪽을 맡고 설교 목사를 또 이렇게 청교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예. 꼭 자기가 설교가 안 될 때, 아니 기업도 내가 뭐 CEO 자격이 없다 그러면 저 본인이 기술이 전문이면 CTO로 가든지 재정이 전문이면 CFO로 가고 CEO를 데려올 수 있듯이 교회도 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죠. 설교 되는 분들을 좀 모시고 본인은 그걸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죠.
기도와 관련해서 목사님, 저는 한 사람이라도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언제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게 될지 모르는데 거짓으로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과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기도만 하면 관계가 무서울 정도로 변합니다.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뭐 이런 질문도 또 왔습니다.
뭐 무섭게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어떻게 뭐 제대로 기도하는 거네요. 그 싫어하는 단계를 지나가야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뭐 기도한다고 본인이 밝혔는지 안 밝힌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기도예요. 나는 데려가더라도 저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진심이 처음에는 오해를 부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심은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저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를 가지고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클라이맥스예요.
주기도문.
예. 네. 그래서 동방정교나 이런 쪽에서는 기도를 그냥 다른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만 하루에 1000번씩 수도원에서 시키는 데도 있어요.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로 본인의 기도의 영성을 이렇게 조금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괜히 뭐 자꾸 이런저런 생각의 기도를 해봐야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하루에 뭐 5편씩이든지 얼마든지 쭉 읽어감으로써 기도의 기도문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시편을 많이 암송하는 게 오히려 읽는 게 차라리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 기도 학교가 시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편을 많이 읽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줄곧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게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내가 붙드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가 훨씬 이렇게 유익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괜히 여러분들이 사람 놓고 기도해봐야 그게.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목회자시고 어머님도 사모님이신데 어머님은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성경을 이거는 안 목사를 위해서 석 장 읽고 조 목사를 위해서는 한 장만 읽고 또 아들을 위해서는 또 석 장 읽고
아니 장수 똑같아요.
아니, 똑같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 아들 뭐.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하소서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몇십 장씩 읽으시는 거죠. 온 가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엄청 저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생각으로 뭐 주절주절 기도해봐야 다 뻔한 기도인데 이 말씀이 이게 뭐 창세기 5장이 이 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뭐 시편 5편이 이 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는 뭐 그만한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요 질문을 이제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관련된 부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년간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응답이 없어 믿음이 약해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예쁘고 챙겨주고 싶으신 자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 고민이 되며 사주팔자를 다시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 심정은 이해가 되네. 아 그렇죠. 앤드류 모레인가요?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한 사람 누구죠?
누구였더라? 아, 조지 밀러.
아 조지 밀러가 네. 그 평생 기도해도 안 된 게 있었잖아요. 친구 세 사람이 끝내 안 됐는데 죽고 나서 장례식에서 응답 받았다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기도 드리면 기도는 들으셨다는 게 응답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면 끝난 겁니다.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거로서 우리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속히 응답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뭐 뜸을 들일 수도 있고 예 뭐 내 자녀가 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기도는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저는 아 조바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 때가 있겠지 뭐. 그래서 저는 그 무슬림들이 쓰는 인샬라가 너무 그게 매력적인 단어예요.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인샬라라고 써서 문제인데 자오지간 우리가 적어도 주의 뜻이면 뭐 그걸 믿는 게 끝까지 믿는 게 신앙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구해야지 예. 그 의심하면서 구하면은 흔들리는 풍랑에 흔들리는 뭐 배와 같아서 전혀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의심하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의심하는 기도를 드려놓고 뭐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모든 기도는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강이 오면은 기도가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뭐 만년에 될지 뭐 죽고 나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들으셨으면 끝입니다.
그 목사님 지난주에 소개할 때 전직 의사, 전직 기자 이렇게 하셨는데 저 아직 현직이거든요. 근데 물론 환자를 안 보는 거지만 좀 학생 그 의사 가르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럼
거는
교수지 왜 의사냐고.
아, 목사님.
그게 정확히 의대 교수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병원에 있기 의사 말이 잘 안 되네. 이게 무슨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좀 진료를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친한 분은 거두절미하고 환자 좀 빨리 보게 해줘라고 그냥 하고요. 좀 안 친한 분은 뭐 이런 연락 갑자기 들어서 죄송한데 뭐 그렇게 하고 구절절히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 환자 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도의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것 좀 이 사람 좀 봐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응답이 잘 천천히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건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부분일 텐데 다만 우리는 그걸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큰 권세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저 병원 연락하는 거 그냥 다음부터 뭐 거두절미하고 요즘은 그거 어려워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까운 어떤 거를 좀 다시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몇 년씩 안 되는 건 또 왜 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벌써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기도한 거로.
기도한 걸 기도하고 뭐 그냥 딴 기도도 많을 텐데 또 안 되는 것만 기도 기억하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네. 그럼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이미 하나님이 안 돼. 그건 노예라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모르죠. 예.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만 모르고 지금 있는지. 보니까 안 된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은 그 뭐 세 가지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기다려, 그 다음에 안 돼. 근데 안 돼 우리 듣기 싫어하니까 자꾸 응답 아직 안 하신다고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질문한 거 보셨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겐 참 기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커지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모습 감춰주면 나도 좋겠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삶에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판을 받을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다만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혹시 내가 손해봐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냥 그 순간에 그 일 한 것으로 끝내어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용기,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 어렵다고 말하는 새해 용기가 있는, 용기 되는 말씀, 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소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소진을 다 겪으시고,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트라우마를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몸소 겪으신,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신 말씀에 따라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교회와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일어서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